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꽃이 지닌 향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지요. 이혜인 수녀님의 7월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여름이 주는 이 뜨거움을 아름다운 향기로 대신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상담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63세의 독신으로 1년에 3만 불 정도를 받는 직장에서 15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소셜 시큐리티가 곧 고갈이 된다는 여론도 있어서 미리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여론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질문은 간단한데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질문에 관계되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은 소셜 시큐리티를 early, 조기에 타는 문제하고요. 소셜 시큐리티는 62세부터 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수령을 할 경우에 일하는 사람이 일정한 액수의 인컴이 있으면은 조기 수령하는 소셜 시큐리티를 디덕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을 하면서 인컴이 있는 사람이 소셜 시큐리티의 일정한 부분이 택스의 대상이 되는 문제하고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질문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초기 소셜 시큐리티, early 소셜 시큐리티는 62세에 타게 되면은 70%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63세에 타게 되면은 75%, 64세에는 80%, 65세에는 86.7%, 그리고 66세가 되면은 93%를 타고 있다가 67세가 되면은 이제 100%를 타게 되는데
네.
이렇게 타는 도중에도 부인이 10년 이상 같이 세금을 내고 산 부인이 요리 소사식을 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일정한 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32%에서부터 50%까지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게 될 때에 그 받는 액수는 평생 고정된 액수가 됩니다. 물론 일을 해서 소사주기트가 증가되는 건 물론이고 매년 뭐 2, 3%씩 오르는 거 그런 거는 당연히 오르는 거고요.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 액수가 기본이 고정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또한 67세 이후에 타지 않고 70세까지 홀드를 할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70세에 타게 되면 67세에 탈 액수의 124%를 타게 됩니다.
네.
24%를 추가로 타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기본 정신은 뭐냐 그러면은 소셜 시큐리티는 내가 세금을 내서 내가 저축시켜놓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함부로 디덕트 한다거나 또는 변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70세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연장은 안 되고 탈 수가 있는데 소자식 1인은 기본적으로 인컴의 6.2%를 소자식 택스로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디케어 택스는 1.45%, 그래서 두 개 합해서 7.65%를 택스로 내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소셜 시큐리티는 기본 액수가 있습니다. 분기에 1810불, 그러니까 3개월에 1810불이니까 한 600불 되죠, 한 달에요. 그 이하일 때는 소셜 시큐리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년에 맥시멈 인컴까지 소셜 시큐리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맥시멈 인컴이 17만 6천 불입니다. 그래서 17만 6천 불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소셜 시큐리티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택스 1.45%는 일부의 인컴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택스를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 하에서 소셜 시큐리티가 수파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얼리 소셜 시큐리티를 62세부터 65세 사이에 조기 수령을 할 때 그때 만약에 일을 하잖아요.
네.
일을 해서 1년에 인컴이 23,400불이 초과될 경우에는 그 초과된 액수의 2불당 일부를,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을 소셜 시큐리티 택스에서 공제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65세가 지나서 이제 66세 되면 1년 있으면 풀 100%를 타게 되잖아요.
네.
그때 얼리 소셜 시큐리티를 타게 되면은 그때 인컴이 만약에 일하면서 탈 때 그 일하는 인컴이 6만 2,160불이 초과가 되면은 초과된 액수의 3불당 1불, 초과된 액수의 3분의 1을 그 얼리 소셜 시큐리티에서 디덕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내가 타야 할 얼리 소셜 시큐리티보다도 소셜 시큐리티 페이를 해야 할 액수가 더 많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잘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그 디덕트된 그 소셜 시큐리티는 풀 리타이어 에이지 만 67세대가 되면은 페이백 해줍니다. 그게 무슨 정신이냐 그러면은 소셜 시큐리티 택스는 내가 낸 거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내 거예요. 정부에서 디덕트를 하더라도 풀 에이지가 되면은 67세가 되면은 페이백 해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디덕트도 역시 풀 소셜 시큐리티 에이지 풀 디타이어 에이지 67세까지만 디덕트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가 택세블 아이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택스 대상, 그러니까 그걸 택스로 낸다는 얘기는 아니고 택스 대상의 인컴으로 계산할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를 얼리 소셜 시큐리티 타잖아요.
네.
타면은 일하는 인컴이 2만 5천 불, 연 2만 5천 불 이상, 3만 4천 불 미만까지는 소셜 시큐리티의 50%가 택세블 어마운트가 됩니다. 택스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만 4천 불에서부터 4만 4천 불까지의 일하는 인컴이 될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의 85%가 택스를 내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하신 분은 63세 때에 3만 불의 인컴을 인컴이 있는 분인데 얼리 소셜 시큐리티를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유머가 많으니까 일찍이 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거는요. 이분이 3만 불의 인컴이 있기 때문에 얼리 소셜 시큐리티를 타게 되면은 얼리 소셜 시큐리티 액수의 디덕트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62세부터 65세까지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63세니까 63세 때 3만 불의 인컴이 있는데 이 3만 불의 인컴은 기준 2만 3천 불에서 한 7천 불이 오버가 되잖아요.
네.
7천 불에 2불당 1불 그럼 3,500불이잖아요. 3,500불을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한 275불 되잖아요. 275불을 얼리 소셜 시큐리티에서 디덕트하고 받게 됩니다. 삭감을 하고 받게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물론 67세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까지만 그렇게 되고 또 그 디덕트된 액수는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에서는 전부 다 환불 받는다. 그렇긴 하지만은 하긴 하지만 타는 동안에는 디렉트 대상이 된다. 그러게 이분은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2만 5천 불 이상 3만 4천 불까지의 그 어닝 인컴, 이단의 인컴이 있을 경우에는 50%의 소셜 시큐리티가 택세블 아이템, 택스 대상이 된다고 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또 소셜 시큐리티의 50%를 택스 대상이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세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할 텐데 상담을 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소셜 시큐리티가 이제 곧 고갈된다는 그 루머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앞으로 한 6, 7년 후에요. 어떻게 대비를 하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셜 시큐리티는 미국 시민의 모든 전 시민이 리타이어하는 그 연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고갈이 된다거나 변동이 된다 그러면 이 나라가 문제가 크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대비하는 내용이 전부 이제 보도로 나오니까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70세까지 타야 할 또 67세까지 타야 할 소셜시큐리티 수령 만기 연령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 6.2%의 그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인컴에서 내잖아요. 그 인컴 퍼센트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런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미리서 걱정하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일찍 타는 게 좋다, 늦게 타는 게 좋다 하고 이 얘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바람직스럽지 않는 거예요.
네.
예, 조용하게 기다리면은 다 대책이 나올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으시면 AWSA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전화 201-862-1665입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나오셔서 대면 상담 또 전화 상담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상담 내용입니다. 저희는 80대 중반의 뉴저지에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이 치매로 2년이 넘게 양로원에서 메디케이드로 요양을 하고 있고 저는 자택에 혼자 살고 있고 메디케이드로부터는 최소 생활보조금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어 걱정 중인데 남편이 돌아가시면 메디케이드가 집을 차압해서 비용 회수를 한다고 해서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트러스트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남편이 메디케이드에서 널싱홈에 계십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집에,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 부인이 되네요. 부인은 그 집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집을 차지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남편이 55세 이후부터 그 메디케이드 리커버리의 메디케이드 비용 회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이 일단 차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압을 면하는 방법 또는 아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를 줘버리면은 괜찮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분은 부인이 남편의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미니멈 생활비를 받고 있어요.
네.
미니멈 먼스리 메인테넌스 니드 얼라우런스라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살 때는 소셜시큐리티나 다른 인컴이 합해서 사니까 지장이 없다가 한 분이 널싱홈 가게 되면은 자기 인컴을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가 인컴이 확 줄어가지고 생활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남편이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에서 부인의 미니멈 생활 보장을 해주는 법률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미니멈 메인테넌스 니드 얼라우언스인데 이걸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메디케이드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널싱홈에 계신 거하고 미니멈 메인테넌스 생활 보장 받는 거하고 전부 리커버리 대상이 됩니다. 이 리커버리 대상은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이 일단 잡으러 가게 되는데 이럴 때 메디케이드 리커버리에서 제외되는 그 범위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리커버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집이 스파우스가 그러니까 커뮤니티 살고 계시는 부인이 살고 있으면은 그 집은 부인이 살고 있는 한 리커버리의 대상이 안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집에서 21살 미만의 자녀가 2년 이상 살고 있었으면은 또 역시 그 집은 리커버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한 가지는 22세 이상일지라도 디세빌리티 영구장애인 소셜 스퀴리티 디세빌리티 장애인 자녀가 그 집에서 현재 살고 있으면은 또 리커버리의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자녀 중에 장년이 될지라도 그 돌아가신 부모를 케어해 주기 위해서 2년 이상 그 집에서 부모 케어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은 또 집이 리커버리의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면제가 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부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살고 있는 동안은 메디케이드 리커버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부인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자녀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리커버리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부인이 살고 있는 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는 집을 남편분이 돌아가셔도 부인께서 계속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뭐 아무런 그러니까 해수 조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예. 양론에서 메디케이드 에서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면은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 그 집으로 즉시 메일이 옵니다.
아.
가정 환경을 조사하는 메일이 와요. 그리고 조사하는 메일에 부인이 살고 있느냐 또는 자녀가 살고 있느냐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예외조언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메일이 옵니다. 그럼 그 메일을 필답해서 보내고 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 판단을 해서 그 리커버리 홀드 또는 뭐 리커버리 착수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경우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집을 아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로 줄 경우를 생각하고 문의를 했는데 리빙 트러스트를 주면은 리빙 트러스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 일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가 있는데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는 변동 가능한 트러스트입니다. 이거는 메디케이드 혜택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메디케이드 회수 대상에서도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는 완전히 소유권이 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리버커블일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회수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리버커블이나 일버커블이나 리빙 트러스트는 설정 하날라부터 5년 동안은 메디케이드 5-year back check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한 후에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안에는 꼼짝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상담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 AWCA가 대답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전화 201-862-1665입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WCA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에서는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0불과 2,500불의 장학금이 모두 4명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WCA 웹사이트 www.awcanj.org으로 들어가시면 기화 장학금과 듀크 앤 주디 장학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경아 영양의학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AWS의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스튜디오에 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떤 것을 배워볼까요?
네, 지금부터는요, 항암을, 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항암 식단입니다. 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네. 고치지 못한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히포크라테스가 발명한 최초의 항암 음식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수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예전에 굉장히 한 붐을 탔다가 한동안 좀 조용했다가 최근에 막스 거슨이라는 박사가 다시 이거를 다시 임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히포크라테스가 어떤 수프고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히포크라테스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야채 수비예요.
아, 야채 수비. 네네. 예.
그런데 이 히포크라테스의 주된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손상된 세포를 치유해주는 그런 수프입니다. 네. 근데 별로 이렇게 놀랍지가 않아요. 네. 그 들어가는 그 양을 보면요. 네. 우리가 뭐 흔히 뭐 ABC 주스라든가 해독 주스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많이 비슷합니다. 네. 재료를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일단 재료라고 한다면요. 감자. 표고버섯, 네. 버섯이랑 뭐 토마토, 단호박, 양배추, 당근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네. 좋은 건 다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그 우리가 뭐 서해걸 박사님이 하셨던 해독 주스라는 게 있었었어요. 해독 주스라고 한다면은 뭐 사과랑 양배추랑 당근이랑 그래서 과일 같은 것들은 생으로 하고 야채는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해독 주스가 이게 유행이 했었었거든요. 네.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히포크라테스는 주된 재료가 토마토, 감자, 당근이고요. 그리고 이제 히포크라테스 풀을 거슨에 직접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토마토와 감자, 양파, 당근, 마늘이 들어갑니다. 네, 거기에 파슬리와 샐러리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미 뭐 굉장히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는 레시피들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 뭐 항암에도 도움이 됐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사과, 양배추로 뭐 네. 2주만 드셔보세요. 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물론 도움이 되고 좋은 임상을 많이 됐는데요.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아쉬운 게 네. 단백질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다 야채고 그러면은 물론 야채에서 좋은 역할도 있지만 좀 건강한 단백질을 넣으면 안 될까 해서 제가 항암 주스를 한번 제안해 드릴까 합니다.
박사님이 제안하는 항암 주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물론 이렇게 지금 토마토와 감자, 양파, 당근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안에 있는 뭐 야채와 과일 그다음에 네. 채소인데요. 네. 토마토는 끓이면 더 좋고요. 익히는 게 더 좋습니다. 네. 토마토, 감자, 양파. 요거는 네. 사실 히포크라테스 수프에서도 같이 이렇게 넣고 끓이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이때 히포크라테스 수프의 방법들은 절대로 물을 넣지 말아라. 뭉근하게 끓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그릇도 그냥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유리라든가 뭐 이렇게 슬로우쿠커나 이런 걸 쓰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네. 저는 여기 양파의 껍질에 굉장히 좋은 그 퀄세틴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달인 물, 양파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끓여서 이걸 물을 대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항암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토마토와 당근은 끓이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마늘을 넣고요. 네. 그리고 샐러리와 파슬리, 사과는요 네. 나중에 생으로 갈아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키노아를 넣고 싶습니다.
키노아.
네. 네. 키노아는 너무나 유명한 음식이죠. 그렇죠. 뭐 네. 4천년 전서부터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에서 이렇게 고대 잉카어로 이 키노아라는 뜻이 곡식의 모든 곡식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엔에서는요 키노아를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네. 영양 성분 완벽한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 항공 나사에서도 이 키노아를 꼽아서 우주 식량의 대체 식품으로 꽂을 만큼 굉장히 작고 단단하지만 영양 성분 굉장히 좋은 그런 곡식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곡식일 수도 있지만 씨앗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키노아를 넣고 끓이게 되면은 사실은 이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암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저항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영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좁쌀만 한데요. 그냥 쌀에 비해서 뭐 단백질이 2배,
네.
칼륨이 6배, 칼슘이 7배, 철분은 20배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네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 봉지 사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이제 유기농,
네.
예, USDA 이렇게 마크가 있는 걸 사시고요. 많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한번 씻으셔도 좋지만 뒤에 마크를 보면은 안 씻어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프를 끓이실 때 한 30g 정도 넣고 같이 끓이시는 겁니다. 왜 끓여야 되냐면은 끓이게 되면은 키노아가 발화가 돼서 싹이 납니다.
네.
그러면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이 몇 배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거를 스프를 넣을 때 끓이시면은 맛도 영양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좀 단백질이 들어가고 이 곡류 다 보니까
네.
이게 포만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네.
스프 먹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키노아를 넣어서
네.
드시게 되면은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네.
특히 이제 베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인은 이 지방간 치료제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암이 지방에 흡착하거나 하는 거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베타인이 혈관 속에 혈전을 네. 녹여서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혈관의 염증이라든가 수축을 일으키는 그런 혈관 독소인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 줍니다.
네.
그래서 혈압도 낮춰주게 되고 심혈관 질환에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식이섬유가요 수십 배가 늘어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우유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고량의 단백질,
네.
칼슘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토마토라든가 감자,
네.
양배추,
네.
그 당근 이런 것들 같이 넣을 때 키노아 넣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
올리브 네. 오일을 넣고 나중에 이렇게 믹서로
네.
이렇게 야채는 끓이시고 나중에 그 사과라든가 뭐 채소 같은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갈으시면요.
네.
한 숟가락의 올리브 오일이 지용성 물질을 훨씬 더 흡수를 증가시켜주게 될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그 항암 주스, 항암 수프를 만드는
네.
건데 사실 거기다가 키노아,
네.
이 프로틴, 단백질
네.
정말 좋은 음식을 더
네.
추가하면은 완벽한
완벽합니다. 영양소를 네. 그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영양소는 뭐 비타민이 됐든 물기질이 됐든 어떤 영양소도
네.
이게 단독으로 이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하나하나씩 여러 개의 영양소를 드시게 되면은 결국은
네.
간이나 신장에서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식품으로 드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항암에 대한 식단을 지금 같이 나눠봤는데
네.
오늘 진짜 좋은 걸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것 같아요. 들으셨으면
네.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AWSA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AWSA 전화 201-862-1665입니다. 네, 임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AWCA에서는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0불과 2,500불의 장학금이 모두 4명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WCA 웹사이트 www.awcanj.org으로 들어가시면 기화 장학금과 듀크 앤 주디 장학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